두 번째 여호와 일의 시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이유는 이방의 신들과 같이 인신제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한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참 부러운 대목입니다. 동시에 시험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되는 본문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모든 케이스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사례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짓거나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겁니다. 백조는 모두 하얗다. 백조는 모두 하얗습니까? 예, 블랙스완이 또 있죠. 또 다음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코끼리 장님 만지는 격.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까?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와 본능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입니다. 선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논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논점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여 사용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제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이 없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고 갈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편은 인간의 수명을 재촉한다. 왜냐하면 이 아편은 수면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논지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아편은 수없이 많은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초래하죠. 수면의 문제 때문에 아편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과 헌신과 결단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이 본문에 본질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여정과 이 모든 과정과 시험의 연단의 과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통제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의 세 가지 이유를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로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보다 궁극적인 이유로 이 모든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피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지만 그 요구를 허락하셨지만 진정으로 그 아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는 사건 역시 갈보리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이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습니다. 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희생제물로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사건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순종의 여부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비된 순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의 이 희생제사의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이유를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리아산의 사건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대단히 특별하고 독특한 스토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깨트리거나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거나 이러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희생한 다음에 하나님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요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하고 독특한 사건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거나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 돈 리차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피스 차일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화해의 아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책은 대단히 인기가 많아서 약 3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교학 분야의 대단한 고전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선교 사역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2년 캐나다를 떠나 뉴기니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외부인들이 찾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위족이라는 한 족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문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에게 온갖 친절과 거짓 환대를 베풀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킨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여서 잡아먹는 것을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순간 배신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가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열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이족에게는 한 가지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해하기 위해서 우정으로 살 찌운다. 이 속담처럼 우정으로 살 찌운 배신을 저지른 후에 죽은 사람의 인육을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이 족속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선교사가 성경의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하자 이들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대목에 이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이들의 민족의 족속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배신을 당한 인물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관계에서 끊임없는 피와 복수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고 교활한 부족들 간에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협정은 바로 어떻게 맺냐면요, 각 족속의 추장들의 막내 아들을 서로 교환하여서 그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협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지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그 상황에 맞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선교사는 이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의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족속 간의 화해의 아이는 서로 인질적인 요소로 데리고 있는 포로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대신 속죄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화해를 불러일으킨 화해의 아이가 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적은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선교 현장과 우리 삶의 신앙 현장에서 우리가 지닌 편견과 잘못된 선인예와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또 하나의 교회의 문화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생각과 가치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삭의 나이입니다. 이때 모리아산 사건 때 과연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최소 17살부터 최대 37살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2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37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떨까요? 여기에 100을 더하시면 되죠. 117세에서 137세 이 사이에 모리아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의 나이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기 때문에 107세에서 127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모든 채비를 하고 종 두 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바로 출발하였다라고 성경의 원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두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여서 연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여서 아무런 돌아봄이나 생각 없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지를 5km 정도 남겨둔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그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모리아 산을 자기 부자만 함께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나무를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들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원어의 목을 따기 위해서 이제 휘두르게 된 것이죠. 이때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가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살려주실 거야, 흥미진진하게 이 스토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 아들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집에 홀로 있는 사라는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히 사라의 입장을 배제한 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사라에 대한 직접적인 멘트나 그 언급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라의 심정을 간접적으로나 어떤 심정이었을지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앞뒤 상황과 이후의 결과를 통해서 단지 추론해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겪고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결정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철저히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뒤늦게 전해들은 사라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들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게 사라는 아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심지어 자신의 종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또 이삭을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대단히 어렵게 얻게 되었던 이삭, 90세가 되어서 배가 아파 자신이 친히 낳았던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남편보다 이삭이 더 귀하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또 하지만 자신의 주장은 확고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유머에 받침 하나를 뺐을 뿐인데 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게 보냈습니다. 인명 제천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인명 제처.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달려있다라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칼에 맞는다. 제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유머를 준비했지만 아브라함은 족장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족장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사라가 굉장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권한 역시 막강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의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모습도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의 양상조차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사건 이후에 곧바로 창세기 23장에 와서 사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분명히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브엘세바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모리아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 갑자기 사라가 있는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 이 사라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모리아산 사건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옆에서 액션도 반응도 하나님에 향한 간구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긴급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라는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늦게서야 이 사라의 죽음을 위하여서 무덤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만약에 이삭의 나이를 25세로 보았을 때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지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보았을 때 사라는 이 모리아산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해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의 원인이 이 사건에 인한 충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나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샤갈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The Sacrifice of Isaac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모리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림을 그렸죠. 노란색에 누워있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천사가, 파란색의 천사가 뒤에서 이 장면을 보며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 뒤에,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나무 뒤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샤갈이 그리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해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삭을 본인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전해들은 부인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이삭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모리아산 사건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삭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소통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칼을 들었을 때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견뎠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반응도, 이삭의 감정도, 이삭이 겪었던 아픔과 트라우마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인물을 창세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대단히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지나치게 수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히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자인 리브가를 구해다 주고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우물을 요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들을 다 주워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모리아산 사건에서의 자신 전체를 바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셨다라는 이 경험이 이삭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또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바보같이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그랄 땅에 거주하며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멀고 침침해지고 사물의 분간이 어렵게 되자 아들에게 별미를 요구하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정에서 가장의 지위를 지녔지만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거짓말하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나약한 모습의 인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경향성이 있고 갈등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마치 트라우마를 지닌 상처 입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특이한 점은 그가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만을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용한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아들은 들의 사람, 사냥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거친 성향의 아들이었습니다.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 아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또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더 이해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고 오히려 야곱을 미워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리아산 사건의 아픔과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아들 부족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근심덩어리인 이 에서, 육의 사람 이 에서, 이 에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그 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에서를 보호하고 에서를 지지하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모두 결핍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부족한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의 택한 받은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로 세워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과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